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분주한 연말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교우님들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매듭 짓고 새해의 말씀을 더 풍성히 맛보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실까요? 지난 12월 12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1위는 총 396표를 득표해 30.1%의 지지를 얻은 사자성어 견리망의입니다. 논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이로움 앞에 의로움은 뒷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익 쫓기에만 바빴고 의로움은 뒷전에 한참 밀려버렸던 참 불이 가득했던 2023년 우리 사회를 꼬집는 말입니다. 이제 올해도 딱 4일 남긴 이 시점에 교우님들께서는 이 성어를 두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연말이면 발표되는 사자성어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연말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들로 그 의미가 엮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원력에 따른 연말은 아니지만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앞둔 시점에 들은 말씀이기에 연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9장은 총 34장인 신명기 최후반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딱 5장 뒤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새 시대를 맞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도 지난 세대,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며 말씀을 듣는데 오늘 본문 29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사자성어로 그 의미를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시간 교안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께는 익숙한 방법일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본문의 단락과 해당 성어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송구영신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근하신년, 18절에서 28절은 앞서 소개한 견리망의,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줄탁동기입니다.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로 이뤄진 신명기에서 오늘 살필 29장은 세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신명기 29장 1절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시작이기도 하지만 앞선 두 번째 설교 맺음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29장 1절을 28장 68절에 이은 69절에 둡니다. 왜냐하면 29장 1절의 끝말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레위기 마지막 말씀인 레위기 27장 34절과 민수기 마지막 절인 민수기 3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중 민수기 3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과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또한 신명기 속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맺음말인 신명기 4장 44절도 29장 1절과 같은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은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붙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 1절이 이어지는 세 번째 설교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모압에서 재확인하고 강화하며 갱신하는 시작점이라고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두 해석 모두 타당하기에 29장 1절은 이중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건강한 입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2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은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와 그때의 언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번 언약의 이름은 지금 이들이 머문 장소 요단강을 사이에 둔 가나안 동편 모압에서 가져와 모압 언약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먼저 포기하거나 파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상대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다만 언약은 조금씩 갱신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인 언약 당사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약 갱신을 오늘날 무엇과 비슷한지 고민해보다 생각난 게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요금 할인 약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그 값이 냉장고 값과 비슷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24개월 할부로 구매합니다. 다만 이때 주요 통신사를 통해 사면 해당 통신사를 1년에서 2년 동안 이용한다는 약속을 맺고 요금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우님 중 알뜰폰을 이용 중이신 게 아니면 대부분 요금 할인 약정 중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것도 바로 이 요금 할인 재약정과 비슷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요금 할인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약정하지만 이스라엘은 1세대 약 40년 만에 언약을 갱신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명기 1장부터 28장에서 모세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이 언약 내용을 자세히 살폈고 이제 상호 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1절은 바로 이 사실을 독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29절까지는 인준 직전 앞선 언약 전문을 짧게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인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함께 읽은 2절부터 뒤일 9절까지는 모세가 모압 언약 체결 배경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언약 체결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왜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 단락의 소제목으로 연말이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성어 송구영신을 붙여보았습니다. 성어 송구영신은 한자어 보낼송, 옛구, 맞을 영, 새 신을 사용해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말을 사용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모세는 새 시대를 앞두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새해를 맞기 전 묵은 해와 묵은 시대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앞으로도 간직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자고 말입니다. 모압 언약을 갱신하는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없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일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모세의 말은 그들에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땅에 행한 일들을 봤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아직 일부 남은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10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씩 파회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떼가 나타나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고 파리와 메뚜기 떼가 나타나 온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가축들은 돌림병에 걸려 죽었고 가축만 아니라 사람들도 악성 종기에 시달렸습니다. 또 우박이 내려 땅의 모든 농작물에 씨를 말렸고 이후 3일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흑암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나아가 처음 난 가축이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는 겪지 못한 일을 경험했어도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40년 전 출애굽 1세대에게 모든 벌어진 일을 보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말은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먼저 모든 인간은 영적 인지 능력을 지녔거나 필요로 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이런 백성들은 눈앞에 일어난 일을 그저 보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할 능력 주시기를 구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기적을 동반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도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간직할 책임은 인간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를 발해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어떻게든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을 경험하고 잠시 놀랐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 은혜는 분명 설득력 있는 순종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방치하는 사람은 필시 도태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가장 고독한 유배를 스스로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신중히 귀 기울이십시다. 과거의 경험에 취해 살거나 그와 같은 일만을 추구하지도 마십시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과거 회고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였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회고가 신명기 8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본문은 문자 그대로보다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의복과 신발 공급이 있었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필품을 중단 없이 공급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천막까지도 하나님은 공급하셨을 겁니다. 다만 이때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여기서 독주는 원문을 직역할 때 곡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밀가루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떡, 빵을 먹지 못했고 자연히 포도주와 곡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유목생활 특성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에서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 교육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지만 광야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때론 불평하긴 했어도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딱 4일 남았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기 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헤아리며 감사하십시다. 동시에 부족했고 어려웠고 구했음에도 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 역시 감사하십시다. 한 해만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에 있던 어려움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라고 주신 은혜의 수단이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노아도 어쩌면 세상 모든 동식물이 가득 차 있어 부족할 게 없어 보였던 그 방주였지만 실제로는 부족함 투성이었던 그곳에서 천장에 난 작은 창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까? 결핍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의 간추린 역사 회고는 백성이 모압 동편을 정복한 일을 기억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광야를 유랑하다 마침내 가나안 동쪽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이때 전쟁이라고는 치러본 적 없고 군사훈련도 받은 적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래전 가나안 길목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근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출애굽 2세대가 주축된 백성은 모압 동편 이방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인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동시에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얼마 전까지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은혜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는 대상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말입니다. 더불어 지금 모세의 권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변의 송구영신이라는 인사 건네는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자고 인사할 때 그 묵은 해에 가득 담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혹 지난 1년 다시 기억하기도 싫을 악몽으로 점철되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살라고 주신 은혜의 통로이니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묵은 해에 가득한 은혜를 꼭 쥐고 새해를 맞이하는 교우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근하신년으로 요약할 수 있는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 갱신의 역사적 배경을 회고한 모세는 이제 언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는 백성 계급 순서에 따라 언급을 하는데 지파의 수령과 지도자 등 주요 직분자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유아 그리고 아내 등 백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모압 언약 갱신에 참여하는 이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중 객과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까지입니다. 즉 진영의 모든 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두가 다 언약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진중 모든 이가 언약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갱신 참여 대상자가 이렇게 많고 또 그 폭이 넓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언약 내용이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원은 지금의 모약 언약도 그 전 시내산 언약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응답해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이동했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자손을 줄 뿐 아니라 땅도 주어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한치 오차 없이 차근차근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실수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흔들림 없이 붙드시고 하나씩 이뤄주셨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언약 파트너에 걸맞게 자라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언약의 내용으로 지금 모세는 별처럼 많아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말합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고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내산 언약을 지나 지금 모압 언약으로 갱신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 갱신하는 이 모압 언약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후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결코 강압적인 조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 신들, 우상들은 그 숭배자들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6절과 17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 부분이 후대의 삽입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했던 말로 간주하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을 봤습니다. 다만 그 우상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이적으로 파괴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 에돔의 신과 모압의 신도 봤지만 그것들 역시 이스라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7절 끝에 나오는 우상이란 말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길룰림입니다. 신명기 다른 부분에서는 우상을 말할 때 히브리 단어 페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일부러 길룰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룰림은 똥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특징을 콕 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새 시대를 위해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대상은 비단 혈통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한 모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은 그 어떤 우상에도 비할 수 없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를 기쁘게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정중하게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지금 모압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후대인 오늘 우리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언제나 근하신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해 장을 맞이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들어설 새해에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음에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언약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맞는 내일은 꼭 요즘 같은 연말이 아니더라도 근하 신년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은 이렇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제 살필 18절부터 28절은 앞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요약 진술입니다. 다만 모세는 이 부분에서 축복보다는 저주의 경고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도 총 68절 중 축복의 말이 14절인데 반해 저주는 54절일 정도로 저주에 대한 경고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아니라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분명 다시 또 언약을 어기고 온갖 재난 상황을 맞이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설교를 다 마친 뒤 부른 노래에서도 이들의 불순종을 확정적으로 선언하며 예언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일어날 전말을 다 알면서도 부디 백성이 언약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 피하기를 바라며 말합니다. 부디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혹 진중 백성 중 누구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옮겨간다면 그는 백성 전체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본문에 나오는 독초가 오래전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약 원료인 독미나리라는 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초도 쑥도 강한 쓴맛으로 인해 먹는 이들에게 고통을 안깁니다. 모세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들이 이 독초와 쑥처럼 공동체를 고통에 안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완악한 마음, 즉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으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자기 확신에 빠져 스스로 평안하다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은 세상 모든 것을 가리키는 총칭인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자기 앞에 멸망이 다가와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자는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맞이하는 멸망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이러한 자들을 결코 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모두 내리십니다. 특히나 천하에서 이름이 제거된다는 건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에게 선언된 가장 지독한 저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 저주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울러 21절에 나오는 구별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한 것들 사이에서 정한 것을 구별하거나 열국 사이에서 백성을 성별하는 것 같이 긍정의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저주를 붓기 위해 떼어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이들이 처할 저주는 이토록 처참합니다. 또한 이 저주들은 비단 우상 숭배자 한 사람 개인에게만 임하지 않고 나라 전체에도 임합니다. 오래전 가인의 죄로 인해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세상에 홍수가 있었던 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대가는 땅도 치릅니다. 이때 그 내용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나라에 질병이 유행하고 땅에 유황과 소금이 가득 뿌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열강에 의해 나라가 침탈당하고 그들이 들판에 소금과 유황을 뿌려 농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어긴 저주는 나라를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에 준하는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주변국도 분명 놀랄만한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주변국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24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신 이유로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다른 신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이냐며 능동 동사 네 개를 나열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의적으로 한 일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백성은 자신들이 맞이한 저주 상황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압 언약 갱신 직전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백성에게 상기시키되 경고를 넘어 다소 확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도 귀한 경고를 줍니다. 오늘 우리도 장차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리망이하지 않냐며 말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껏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어떠합니까? 그 약속에 정성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가득한 유혹에 눈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로워 보이는 것들에 눈멀어 의로움을 잊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언약에 따라 모든 저주를 받아 나라는 황폐해지고 자신들은 포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건 송구영신의 은혜요 그나 신년의 소망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해가 이를 때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래전 성경이 쓰이고 읽힐 당시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참 답답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문 속 백성들,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이 꼭 우리의 자화상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낙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신명기 29장에는 한 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모세는 29장을 맺으며 갑자기 한 권면의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다소 난해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는 말이 다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두고 성경학자들도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저지른 감춰진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저지른 죄는 사람이 심판한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건 모든 율법에는 감춰진 의미와 나타난 의미라는 이중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나타난 의미만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춰진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미래의 일이고 나타난 일은 현재에 주어진 율법인데 인간은 감춰진 일을 알려고 애쓰거나 염려하지 말고 지금 아는 것들, 나타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우님들은 어느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해석이건 모든 인간, 더욱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언약에 참여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모압 언약을 체결하며 모세는 그 당시 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권면을 모두 지킬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수십 번도 더 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모압 언약은 정녕 우리에게 송구영신과 근하신년의 은혜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체결 당사자인데도 언약의 불순종한 저주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조금 전 29절 속 감춰진 일 중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다 못 누린 은혜이고 특권인데 바로 오늘의 마지막 성어 줄탁동기의 은혜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줄탁동기의 뜻은 이렇습니다. 알에서 깨기 위해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 껍데기를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이르는 말. 참고로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올해처럼 월요일이 성탄절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 25일 성탄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한 알이 있습니다. 그 알이 어느 정도 자라 이제 알을 깨고 나오고자 합니다. 이때 알 안의 새끼는 어느새 생긴 부리로 알 껍데기를 쫍니다. 줄줄줄줄. 하지만 새끼 스스로는 결코 알을 깰 수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알을 깨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끼는 새 세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새끼의 줄줄줄줄 소리를 듣고 밖에서 정확한 시점에 탁 하고 알을 쪼아주는 건 바로 어미입니다. 그제야 새끼는 세상에서의 첫 숨을 쉬고 어미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줄탁 동기입니다.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가 바로 알 속 새끼와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수없이 줄줄줄줄 반복합니다. 다만 우리로선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구약의 성도들이 다 몰랐던 그때 2000년 전 어느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릴 언약의 저주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오셔서 결국엔 율법이 규정하는 범죄자일 뿐인 우리를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 없는 우상 숭배자일 뿐인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도리어 우리 대신에 온갖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 우리가 처했어야 할 비참함과 고통을 자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은 행악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무비보색과 같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탁 하고 우리를 깨주셨습니다. 말씀의 불순종한 대가로 받는 저주는 자신이 다 안으시고 오늘 우리 앞에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송구영신하기 전 지난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꼭 쥔 채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준비된 또 다른 은혜의 해를 근하신년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리망이하여 하나님께 또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줄탁동기, 우리를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구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명기 모압 언약 체결 장면 속 감춰진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결핍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주 외면하고 말씀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저주에 처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드림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감춰진 이 은혜를 발견한 우리가 지난해에 가득한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 경험할 은혜를 기대하며 남은 한 해를 매듭짓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에게 줄탁 동기의 은혜로 오신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